성대로 오늘 말씀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복음의 회방자요 핍박자였던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사로잡혀 복음의 증인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회심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 모든 회심은 우리의 사실은 변화도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찾고 붙잡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추적당하고 붙잡힌 사건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지요.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이미 보았듯이 여러분,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잔혹한 복음의 핍박자였습니다. 그는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죠. 예루살렘 집집마다 찾아들어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끌어내어 감옥에 넘겼습니다. 그 일로 시작하여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9장 1절에 보니까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여기 살기를 띠고 있었다라는 의미는요, 살기를 숨쉬면서라는 의미입니다.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위협하고 죽이려는 그의 의지가 사울의 들숨과 날숨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을 박멸하는 일이야말로 사울을 숨쉬게 하는 그가 살아있는 존재 이유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대제사장에게 찾아가 타국에 있는 그리스도인까지 체포할 협조 공문을 요구하죠.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쟁이들을 소탕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흩어져 있는 도망친 그리스도인들을 잡기에 회당에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하여 다마스쿠스,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이기도 하고 다메섹이라고 불리는 이곳까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기에 원정 추격대까지 결성해 길을 나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쿠스까지는 무려 한 230여 킬로미터 되는 거리입니다. 그때는 지금 차로 2시간이면 갈 거리, 길어야 3시간이면 갈 거리이지만 걸어서 6일 길, 일주일을 꼬박 가야 하는 거리이죠. 지도를 한번 보시면 얼마나 먼 여정이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출발하여서 저 북쪽 다메섹까지. 아마도 밖에를 피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다메섹으로 흩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다메섹에는 수만 명에 달하는 유대인들이 이미 살고 있었고요. 기록에 의하면 수십 개의 회당이 있을 정도로 유대인 마을들이 형성이 되어 있었죠. 그곳을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다메섹을 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들을 잡기 위해 지금 다메섹을 찾아갑니다. 도대체 무엇이 사울을 이렇게까지 하도록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신념이었습니다.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그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단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행동은 나사렛 예수 이단 사상으로부터 유대교를 지키는 하나님을 섬기는 의로운 행위라고 확신했던 겁니다. 사울에게 예수는 그저 메시아 놀이를 하다가 신성모독으로 나무에 달려 저주받아 죽은 이단의 우두머리에 불과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무덤에 죽은 채로 있는 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를 따르는 자들은 박멸을 해야 할 바퀴벌레와 같은 존재일 뿐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미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은 놀랍게도 사울의 이런 잘못된 종교적 확신이 가져올 그의 파괴적인 열심에 대해 제자들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자기네가 하는 그러한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은 아버지도 나도 알지 못하므로 그런 일들을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여 두는 것은 그들이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때가 올 때에 너희로 하여금 내가 너희에게 말한 사실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런 일 앞에 사실은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은 다 아셨습니다. 사울 자신만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사울이 자신이 왜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자 브레이크가 고장난 폭주 기관차처럼 미친 듯이 질주했는지를 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며 이렇게 고백하죠.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 뭐하고요?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죠. 자신이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인 이유는 몰라서 그랬다는 겁니다. 진리에 무지하여서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해서 그랬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주변에 그냥 교회에 대해서 저주에 가까운 비난과 욕을 해대는 사람 있습니까? 교회 얘기만 나왔다 하면 눈에 쌍심지를 켜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혹시 있습니까? 그것이 혹 내 남편, 내 아내, 혹은 내 자녀들, 일가 친족일 때는 더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몰라서 그렇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들과 혈기를 따라 감정적으로 싸울 일이 아닙니다. 그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자신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알려주려고 하면 더욱 분노하지요.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비난과 가는 길을 돌아서거나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기 전, 죄 아래에 있을 때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큰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누군가에 의해서 그 무한 질주를 제지당하는 일입니다. 차선을 교정받는 일이죠. 우리 인생의 발걸음을, 우리의 방향을 제대로 안내받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메섹을 향해 달려가는 사울 인생에 바로 브레이크가 걸리는 이 사건이야말로 세상에서 만난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인생도 사울의 길을 막아설 수는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울보다 더 율법을 잘 알고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가 없다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러니 누가 그 길이 잘못됐다고 말한들 그의 귀에 들리겠습니까? 그 말이. 자기 확신에 가득 찬 그 욕망의 전차를 멈출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없습니다. 바로 그때, 바로 그 순간 아무도 예상하지 않은 일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개혁개정에는 홀연히 벌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다메섹 가까이 이르렀을 정오에 해가 가장 밝을 때 그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사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그 강렬한 빛에 사울은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리고 눈이 멀었죠. 사울은 예수가 저주받아 죽었던 자라는 자신의 잘못된 확신과 함께 쓰러져 버린 것입니다. 승승장구하던 사울의 인생이 한순간 저 깊은 나락으로 추락하는 것이죠. 그 추락하는 경험은 대단히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인생의 추락이 고통으로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삶에서 만나는 추락 중에는 위대한 추락이 있죠. 바로 하나님과의 충돌로 인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인생의 질주를 멈추게 하시는 은혜의 충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욕망대로, 우리의 고집대로, 우리 자신이 주인되어 마음대로 죽음을 향해 질주하던 그 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추락한 자들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를 끝까지 추적하시며 마침내 격추시키시는 사건은 우리를 죽이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리고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던 겁니다. 모든 게 너무 분명했고 인생이 내가 계획한 대로 마음먹은 대로 내 욕망이 가리키는 대로 사라질 줄 알았는데 갑자기 찾아온 예상치 않은 질병으로 또 내가 그토록 탄탄하게 쌓아 올렸다고 자부하던 사업의 위기로 때로는 내 몸으로 해산의 고통으로 낳은 자식의 그 일탈로 내가 그토록 믿었던 친구의 배신으로 혹은 때이른 가족의 죽음으로 아무것에서도 메울 수 없는 공허감이 순식간에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게 다 부질없고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그 공황 상태로 무너지는 때가 올 수 있습니다. 그 엎드러지는 순간이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받아들이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순간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린 그렇게 주님을 사실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 절망의 순간을 곧 다시 살아나는 소망의 길목이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그때 엎드러져야만 비로소 들리는 음성이 있죠.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추락하지 않으면 들리지 않던 하늘 소리가 땅에 엎드려졌을 때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우리 모두는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만선아, 만선아, 아무개야, 아무개야,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은 이미 사울의 이름을 아셨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셨지요. 두 번씩이나 그 이름을 부르실 만큼 긴박하고 절박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두 번씩이나 그 이름을 부를 만큼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시며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 빛과 음성이 박해자의 질주를 멈춰 세우지요. 그리고 그는 즉각 이것이 주님의 현현임을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반응하죠. 주님, 아도나이, 로드, 주님 누구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의 잘못된 열심 때문에 주님은 영광을 받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지금 박해를 당하고 계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지금 박해하고 있는 대상은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은 사울에게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과 자기를 동일시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의 눈물과 그 고통과 한숨과 모든 상황에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성도들과 함께 고난당하시는 주님이 바로 사울이 만난 예수님이었죠. 여러분 왜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뜻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난당할 때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가 조롱당할 때 예수님도 조롱을 당하십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주님도 함께 우시죠.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전부를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이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예전에 CCM 가수의 1세대였던 최덕신 씨가 동참이라는 곡을 작사 작곡했는데 이 복음성가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너 고통당할 때, 너 고통당할 때 주님이 너와 함께 고통을 당하시고 너 짐지고 갈 때 주님이 너의 짐을 가볍게 하시며 너 슬플 때에 너 슬플 때에 주님이 위로의 눈길로 너와 동행하신다. 너 외로울 때에 너 외로울 때에 너 어찌 홀로 있다 하는가. 너 괴로울 때에 너 괴로울 때에 너 어찌 홀로 있다 하는가. 너의 모든 것 동참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도 견딜 수 있고 심지어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와 한 몸 되신 예수님이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눈을 멀게 할 만큼의 그 영광스러움을 갖고 계시면서 동시에 극심한 고난을 같은 몸에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사울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것은 사울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사실은 배워본 적도 없는 낯선 하나님이었을 겁니다.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그 소리는 사울이 지금까지 붙들고 확신했던 그 모든 율법의 지식과 신념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소리인 것이죠. 그동안 자신이 해왔던 일, 자신이 추구했던 모든 꿈이 깨지고 부서지고, 아니, 사실은 헛된 꿈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꿈을 꾸기 시작한 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는 놀라운 순간이었을 겁니다. 스데반이 크게 외치며 마지막 거친 호흡을 내쉬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었던 기도가 뭡니까?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사울이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증인으로 서서 그 마지막 큰 소리로 외쳤던 스데반의 기도 소리가 아마 이 순간 쟁쟁하게 그의 귀를 다시 때렸을 겁니다. 사울 안에 그동안 구축해왔던 그의 모든 신학적인 전제들이 뿌리부터 틀렸다는 사실, 그리고 오히려 얼마 전에 들었던 스데반의 설교,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풀려고 했던 그 스데반의 설교가 진짜 설교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인 것이죠. 사울은 이 순간 진짜 주인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결박하기 위해 폭주하던 사울은 다메섹을 향해 살기가 등등하여 달려가던 사울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무기력하게 다메섹으로 이끌려가죠. 그동안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그 방향으로 이끄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먹지도 마실 수도 없었을 겁니다. 지나온 모든 삶이 깨지는 순간이었기 때문이죠. 새로운 출발을 위한 너무 진한 고통의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덤에 내려가신 예수님의 사흘과도 같지 않았을까요? 세상의 빛만 빛이라 생각하며 살아온 자신의 삶이 더 이상 진짜가 아니었음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철저히 무너진 순간, 그건 다시 살아나기 위한 영적인 상고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기다림의 시간이었죠. 옛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피조물로 태어나고 눈을 뜨는 창조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복음의 핍박자 사울을 주님의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라고 부르십니다. 사울을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손을 번쩍 들고 질문하게 됩니다. 왜 하필이면 그 많은 사람 중에 그토록 잔인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울을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시는 겁니까? 왜 하필이면 그런 사람입니까? 여러분, 사울 때문에 자기 자식이, 자기 자신의 부모가 감옥에 잡혀가고 죽임을 당한 성도라면 당연히 이런 의구심과 혹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 사람의 생각과 다르기에 그것은 전적인 주님의 주권입니다만 우리는 그래도 궁금합니다. 아니,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로 쓰임받았던 사도 바울의 회심은 결코 바울 자신의 탁월함이나 그의 인격이나 그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얼마나 준비된 사람이었는지를 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고 회심하기 위해 그가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그는 회심을 생각한 일도 없습니다. 그의 회심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빛 가운데 만나는 그 순간에도 그는 뉘우치고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큰 죄를 지었습니다. 라는 고백조차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할 겨를도 없고 그런 느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한마디의 변명이나 뉘우침의 소리를 할 기회조차 주시지 않았습니다. 찍소리 없이 끌려가게 된 것이죠.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어서 그가 내세우고 잘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사울이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었으면 하나님이 직접 그를 만나주시고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부활의 주님을 빛 가운데 만나는 이런 특별한 방식으로 그를 회심시켰을까라고 종종 묵상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작 바울 자신은 여러분, 회심 이후에 그가 복음의 사도로 살면서 그야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과거 이력은 모든 것이 배설물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도 정작 다른 사람들은 자 봐라, 바울이 비록 교회의 핍박자요 스데반을 죽인 자요 복음의 회방자였지만 그가 주님을 만난 뒤에 얼마나 그가 가치 있게 쓰임받았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는 히브리 문화에도 헬라 문화에도 익숙한 자였고 로마 시민권자로 로마의 법과 통치 질서에도 능통한 자였기에 당대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증거되기 위해 가장 잘 준비되고 적합한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의 학문과 그의 신분과 지위를 낭비하지 않으시고 값지게 사용하셨다. 그러니 너도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그래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거다. 이렇게 묵상하고 적용하기 시작하면 성경을 읽어도 헛읽는 겁니다. 바울이 실력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특별히 스카우트해서 복음을 위해 썼다는 이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여러분,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자꾸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이 열정이 있고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헬라어와 히브리어에 능통하고 로마의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를 택하셔서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를 선택하셔서 그가 가진 그 열정과 탁월한 언어적인 문화적인 학문적인 준비를 복음을 위해 사용하셨습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 때 비로소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존재가 변하지 않고는 여러분 사명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간다고 착각할 수 있으나 결국 무너지고 엎드러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 존재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중한 사명도 크건 작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사명을 가지고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말을 아무리 해야 여러분 소용이 없습니다. 존재가 바뀔 때 사명도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존재로 계속 거듭나는 것과 더불어서 사명이 달라지는 것이죠. 진짜 born again, 거듭나야, 새로 태어나야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명도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사명만 열심히 한다고 존재가 안 바뀌면 그걸로 열심히 하는 그걸로 오히려 나중에 주님의 일을 회방하고 그르치는 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은 하나님 나라 쪽에서 보자면 제일 방해되고 제일 못나고 제일 조건이 나쁜 자입니다. 그야말로 의외의 인물입니다.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로 그를 불러내시는데 왜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었냐? 그의 스승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의 스승 가말리엘이 이미 산헤드린 공회에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 예수 믿는 저들 가만히 내버려둬라. 저들의 주장과 가르침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면 우리가 오히려 무너짐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저들은 망할 것이다. 가말리엘 스승이 그렇게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제자 사울은 열심히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자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누구를 보내도 말을 안 들으니까 결국 주님이 직접 와서까지 붙들어 지금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던져보겠습니다. 돈 많은 비그리스도인과 가난한 성도는 누가 더 하나님 앞에 쓸모가 많을까요? 제가 답을 드렸잖아요. 존재가 바뀌지 않는 한, 그가 소유한 것이 무엇이든, 그가 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든, 셀럽이든 아무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습니다. 당연히 성도이죠. 말해서 못하겠습니까? 그러면 질문을 이렇게 드려보겠습니다. 부자인 성도와 가난한 성도는 누가 더 하나님 앞에 쓸모가 많을까요? 기왕 같은 신앙이라면 같은 값이면 다 옹심하다, 있는 쪽이 낫지 않느냐라고 틀림없이 우리가 생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돈이 없어서 돈 가진 자를 부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실력이 없어서 지혜로운 자, 권세 가진 사람을 신자되게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세상에서 어떤 지위에 있고 어떤 부를 축적했든지 간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의 불쌍한 영혼뿐이지, 그가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고, 이런 개념에서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모해서 여겨주셔서, 나는 신실하지 않은데 주님이 신실하게 믿어주셔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왜 하필이면 사울이었을까? 이 핍박자 사울이 회심하였다면 사실은 예수님을 거부하며 핑계댈 자가 누가 있겠냐고 사실은 되묻고 계신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의 용서에서 제외될 인생이 누가 있겠냐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은 우리가 포기할 인생이 없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포기한 인생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디모데전서 1장 15, 16절에서 자신의 회심을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서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뭐로?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 중에도 괴수였던 사울을 복음의 대적자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셨다면 그 구원의 자비와 긍휼을 받을 자격을 박탈해야 할 인생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부르심에 한 가지 더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사울에게 직접 그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이유와 목적을 말씀하실 수 있음에도 왜 다메섹에서 거주하고 있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아니, 부활하신 주님이 빛 가운데 나타나셨으면 내가 너를 택한 이유와 목적도 말씀해 주시면 되잖아요. 왜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을 사명자로 부르셨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돌이킴, 회심은요, 예수님의 몸에 연합되는 것으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 몸이 바로 교회 공동체이죠. 하늘의 신령한 복은 나 혼자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누리는 그 관계 속에서 주어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교를 떠난 사울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새 언약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안내자가 필요했습니다. 그가 바로 아나니아였죠. 그는 이미 다메섹에 있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고 사도행전 22장이 증거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자신이 빛 가운데 만난 예수님 그 회심의 사건을요, 사도행전에서만 세 번을 얘기합니다. 22장, 26장 아그립바 왕 앞에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심을 증거할 때 그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또 간증합니다. 만일 사울 자신의 회심 경험과 예수님이 그에게 주신 이방인 선교의 사명을 사울이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직접 말했다면 여러분, 그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천지가 개벽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을 겁니다.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울에게 아나니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신뢰받고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신뢰했으면 이 아나니아를 보내셨을까? 여러분, 잘 보시면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찾아가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사실은 볼 수 없는 사울에게 먼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나니아가 찾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안 가겠다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울에게 그 말씀을 먼저 하실 만큼 아나니아는 신실하게 주님과 함께 친밀한 동행을 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렇게 주님이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오늘도 찾고 계시고 누군가의 아나니아가 될 사람들을 세우시는 주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울에게 아나니아를 보내시면서 그리고 그의 안수를 통해 눈을 뜨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친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놀라우신 이 구원의 역사에 우리 인간의 자리를 친히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죠. 이것을 우리 인정해야 합니다. 아나니아와 사울의 만남은 그래서 결코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선한 또 위대하고 거룩한 만남이었던 겁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빌립이 에디오피아 간다게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던 것처럼 사실 우리의 모든 만남이 그렇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과 계획이 있음이 믿어질 때 우리는 그 모든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일에 우리는 더욱 민감하게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되지요. 이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내 옆에 두셨나? 하나님이 왜 이 상황 가운데 이 사람을 도우시라고 하시나? 왜 나를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사 밑에서 뺑뺑이를 돌리시나? 왜 하필이면 이런 거래처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경험하게 하시나?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구원을 누리게 하실까? 하나님은 바로 여기에 관심이 있으신 겁니다. 다메섹에 정착했던 아나니아, 어쩌면 그의 생애는 사울을 만나기 위해 준비된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잠깐의 만남이었지만 그것은 인류 역사에 사실은 엄청난 사건이 되고 만 것이죠. 아나니아는 교회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엄청난 그 영향력을 미친 사울을 바울되게 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물론 환상 중에 그를 부르셔서 사울을 만나라는 주님의 명령을 그가 들었을 때는 앞으로 사울을 통해 펼쳐질 복음의 역사를 아마 아나니아도 상상조차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울을 찾았고 그를 위해 안수하고 축복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놀랍게 성취되고 있는가를 비로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이 아나니아의 자리는, 이 아나니아의 순종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죠. 아나니아에게 이미 사울은 원수였습니다. 그를 만나지 말아야 될 충분하고도 합당한 이유로 그는 가득했습니다. 오히려 피해서 도망가야 할 판인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저런 자를 피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오히려 지금 자신들을 쫓아오는 저 사람을 만나라고 하시니 기가 찰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에게도 사울의 눈에 있었던 또 다른 비늘 같은 것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주었던 그 사람에 대한 지울 수 없는 선입견이고 판단인 것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그가 가진 상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확인을 해야죠. 그러나 주님은 명령하셨습니다. 말씀하시니 순종합니다. 그는 주님이 가라 하시니 가고 만나라 하시니 만납니다. 그가 가진 상식과 경험과 자기의 지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아나니아는 사울을 찾아 만나 안수하면서 그를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 사울아라고 부릅니다. 형제 사울아. 첫마디가 그렇습니다. 이 왼수야 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보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 원수를 대하는 겁니다.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눈으로 사울을 보기 시작할 때 그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아나니아가 원수 사울을 형제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목장 안에서 서로를 그래서 형제로 받으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교회의 영광이요 세상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피해자가 가해자를 찾아가 안수하는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더더욱 그래야 되겠죠?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가서 사랑의 안수를 할 수 있다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더더욱 그럴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그리스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모든 것을 하고도 남게 할 만큼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아름다우심이, 그 위대하심을 깨닫는 만큼 우리는 원수 사울을 형제 사울아라고 부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부어진, 우리 안에 은혜로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교회 형제로 용납하고 축복하라고 말씀하시죠. 그 한 사람을 통해 세상은 변화될 것이라고. 여러분, 내가 터치하는 한 사람, 내가 지나가며 축복하는 그 한 사람, 그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내 이웃을, 다음 세대를 만날 수 있다면 우리 자신은 세상에서 무명자이나 여전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자 같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유명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800년 중엽에 미국 보스턴의 한 교회 주일학교에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자기가 가르치는 반에 소년 하나가 처음 교회를 나왔는데 정말 옷은 꾀죄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빛이 너무 빛나서 이 선생님은 그 아이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 아이에게 성경 얘기를 하니까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그냥 그의 삼촌의 권유로 교회를 처음 나왔는데 자기는 구두 수성공이라고. 그런데 그의 눈빛을 바라보며 이 선생님은 그를 위해 기도해 줍니다.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성경도 읽을 줄 모르는 문맹이었습니다. 글자를 모르는 아이들이 태반이었던 시대 아닙니까? 선생님은 성경을 선물로 준 다음에 그에게 문자를 가르치며 성경을 읽도록 도와줍니다. 만날 때마다 그에게 믿음의 도리를 깨우치도록 가르쳐주고 그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정말 이 소년을 만나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를 사용해 달라고 그를 축복하지요. 이렇게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한 주일학교 선생님에게서 축복을 받았던 이 소년이 바로 세계적인 전도자였던 드와이트 무디였던 것입니다. 무려 100만 명 이상의 영혼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했던 무디. 그래서 무디의 이름을 따라 세계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무디 성경 학교가 지금도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고 세워가고 있죠. 저는 샘물 배움 공동체가 그런 무디 학교였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가 바로 에드워드 킴블의 만남과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디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무디가 되라 그러면 그건 다른 나라 얘기같이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무디를 축복하는 킴블이 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한 사람, 어떤 어린아이 하나, 아니 내게 맡겨진 내 자녀들, 그들을 진정으로 기도하고 축복할 때 그들이 어떠한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들을 축복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킴블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원리로 저와 여러분이 바울은 될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바울을 축복하고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아나니아는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한 이웃을 바라보며 그를 축복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의 아나니아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